자, 오늘 설교 본문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같이 즉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설교 제목을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저는 3개월 전에 로마서 12장 4, 5절을 본문으로 해서 한 몸이라는 설교를 전했습니다. 로마서 12장 4, 5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교회를 이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하나님께 합류한 사람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고요.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숫자는 아마도 수십억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수십억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대한 가족을 이루어서 함께 영혼을 보내게 될 거예요. 다릅니다. 다른 이웃과 직장 동료와 우리 가족이 다르듯이 이 하나님의 거대한 패밀리는 하나님의 거대 가족을 형성하여 영혼을 보낼 거예요. 그래서 달라요. 이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합니다. 눈으로 감지되지 않지만 하나의 통일된 몸을 구성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서신을 보내면서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보십시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바로 이 본문의 말씀과 정확히 일치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이게 정상이에요.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다시 말해서 즐거워할 일이 함께 기뻐할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 주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하는 속담이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사촌이면 형제간이 아니죠. 형제간에도 서로 비교하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뭔 사촌이 지금 땅을 샀어요. 그 소식이 과연 기뻐하는 마음이 들까? 친척들을 통해서 명절에 갔는데 소식을 듣습니다. 사촌의 누구의 아들이 대기업에 입사해서 지금 얼마를 번다고 하더라. 당사자는 너무 좋아하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은 기뻐하는 마음이 들까? 당사자, 내 자식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 정말 기쁜데 왜 사촌에게 생긴 좋은 소식은 그리 기쁘지 않을까? 사람에게는 남이 잘 되는 것을 은근히 싫어하고 견제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내 몸과 가족이 소중하게 여기지는 내 가족과 내 몸만 보이는 이 왜곡된 이것을 우리는 세상 정신이라고 합니다. 경제학의 아버지 영국의 정치 경제학자이자 윤리 철학자인 애덤 스미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 이름 들어봤죠? 애덤 스미스. 이런 말을 했어요. 오래전에 사람인데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인간은 내일 자신의 새끼 손가락이 잘리게 되어 있다면 오늘 잠을 못 자겠지만 지진으로 어느 대륙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에는 동요 없이 곤히 잘 수 있다. 인간이 원래부터 이렇게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죄가 들어옴으로써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뭔가 이상이 생겼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자기 방어적인 성향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요.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아담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왜 먹었느냐 라고 했을 때 창세기 3장 12절에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내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 여자 그가 여기에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과 자기 아내 하와를 함께 비난해요. 하나님이 이 여자 안 만들어주셨으면 내가 안 먹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그러고 지금 아내인 하와를 향해서도 이 비난,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방어적인 이 성향은 언제 시작되는가? 죄가 들어옴으로써 아름다운 조화 대신에 무질서와 파괴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여기서 시작된 거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도덕 시간에 배운 것 복습하겠습니다. 성선설 성악설 들어보셨죠? 성선설 성악설. 성선설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라는 주장이고 성악설은요 인간은 천성적으로 악하다라는 주장이죠. 저는 그때 그 수업 들으면서 성선설은 맹자의 주장이고 성악설은 순자의 주장인데 이름이 착하게 들리는 순자가 왜 성악설을 주장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한참 집중이 안 됐던 기억이 납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있을까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선하다. 답이 무엇일까요? 이때는 조금 기다리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사람이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인간의 본성이 자기 중심적으로 변질되었다는 게 성경의 진단입니다. 성악설과 성선설의 두 가지가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뭔가 조화를 이룬 그런 진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인류 최초의 살인 현장을 잠시 가보겠습니다. 아까 창세기 3장에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창세기 4장에 잠시 가봐요. 8절 9절 말씀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나요.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집안에 있는 형제, 형이 아우를 쳐 죽입니다.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Am I my brother's keeper? 동생이 잘 되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동생을 지켜주는 것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였어요. 당연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온 이후에 지켜야 할 동생을 자기 손으로 죽인 다음 감각이 무뎌진 상태에서 이렇게 항변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당연하게 항변을 해요. 최초의 사람을 통해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온 이후에 지금까지의 세계 지금의 세계를 보십시오. 아름다운 상태가 아닙니다. 주님 보시기에 비정상적인 상태의 기간을 지나고 있어요. 이 상태는 언젠가 종료될 것입니다. 죄가 들어가 있고 마귀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이 악한 아이온 이 세상은 언젠가 영원히 이렇게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것이 종료되는 시점이 온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난 사람으로서 새롭게 거듭난 본성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DNA가 있는 상태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을 지금 이제 다루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3절은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만 아담 이후로 시작된 죄가 관영한 그래서 시대 정신이 지배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중에 하나가 이 세대에 도도하게 흐르는 정신과는 다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새롭게 변화된 본성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운데 취해야 될 한 가지 명령이 오늘 본문으로 정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기예요. 세상에서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정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가진 우리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추구하는 것이 정상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뻐할 일이 있으면 진정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함께 기뻐해 주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야 하지 아니할지라도 슬픔을 보면은 함께 나누면서 그 짐을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 그 우화 가운데 이반의 염소라는 그 스토리 들은 적이 있나요? 이반의 염소. 옛날 러시아의 한 시골 마을에 염소 한 마리를 기르는 이반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염소 젖을 짜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동네 사람들은 매일같이 많은 염소 젖을 생산하는 이반의 염소를 정말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에 천사가 나타나서 동네 사람들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면서 소원을 말하라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자기들에게도 이반의 염소 같은 염소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구동성으로 이반의 염소를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성탁한 우화이지만 뭔가 우리 인간 본성에 대한 것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단어 중에 공감이란 말이 있어요. 공감. 이 공감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sympathy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우리 보통 동정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또 하나는 empathy입니다. sympathy, empathy. sympathy는 감정을 함께 느끼는 거죠. 숨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함께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empathy는요. 상대방 감정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감정이입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프린스턴 Theological Seminary 졸업하고 수십 년간 공감 이 empathy라는 주제를 연구한 한 박사 한 분이 있는데 사회심리학자입니다. 다니엘 C. 배튼 박사입니다. 지금 81세니까 이미 대학 교수직을 은퇴한 지 꽤 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수십 년 동안 공감이란 말을 연구해요. 참 재밌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음에 공감이란 말이 가지고 있는 여덟 가지 개념을 이러한 것이 공감이다라고 하는 여덟 가지 개념을 이렇게 주장합니다. 첫 번째가 공감이란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아는 것. 쉽나요?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상상하는 것.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자세를 취하는 것. Adopting the posture of another. 다른 사람의 자세를 취하는 것. 제가 이 아티클을 읽으면서 나는 공감이 자연적으로는 자연인으로는 이 공감 안 되는구나. 안 될 수밖에 없구나. 네 번째가 다른 사람이 느끼듯이 실제로 느끼는 것. Actually feeling as another does. 다른 사람이 느끼듯이 내가 느낀다? 가능해요? 다섯 번째, 다른 사람이 입장이 되어 그가 어떻게 느끼거나 생각할지 상상하기. 여섯 번째, 다른 사람의 고통에 괴로움을 느낌. Feeling distress at another's suffering. 일곱 번째,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한 감정. Feeling for another's suffering.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한 감정은 때로는 긍휼이나 동정으로 나타나죠. 여덟 번째군요, 마지막으로. 자신을 다른 사람의 상황에 투사하기. 이 투사라는 말은 심리학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인데, projecting oneself into another situation. 다른 사람의 상황에 내 자신을 투사해서 바라보기. 이것이 수십 년 동안 공감을 연구한 전문가의 말이고, 이 여덟 가지 개념이 공감이라는 말을 내포한다면, 아, 나는 안 되는구나. 그렇다면 누가 도대체 이 공감을 실행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네 번째 한번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느끼듯이 실제로 느끼는 것, 이게 공감이다. Actually feeling as another does. 다른 사람이 느끼듯이 나도 그렇게 느낀다. 아, 진정한 의미에서 공감이란 보통 인간으로 참 힘든 경험이구나. 이것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인간이 있을까?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 인격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히브리서 4장 15절을 소리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서 사용된 동정하다라는 말의 헬라어가 심파테오입니다. 심파테오, 심파티. 함께 느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 우리의 슬픔, 좌절, 나의 감정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관계 실패는 이 공감의 부족에서 온다고 생각해요. 관계, 모든 관계의 실패는 다른 사람의 형편과 감정과 생각을 제대로 알고 그 사람이 느끼듯이 실제로 내가 느낄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는 것은 우리 인간의 기본 능력으로는 부족해요. 아주 부족해요. 진정한 공감은 오직 주님만이 가능한 영역인데,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하세요. 어떻게 해요? 배우라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그 상대방의 형편과 느끼는 그 감정, 그 전부를 아시는 그 주님으로부터 배우면 속단하고 미리 내가 판단을 내려버리는 실수를 줄이게 되어 있죠. 주님께 묻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 브런치라는 사이트에 올라온 글들을 읽으시는지 모르겠는데, 브런치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고 짧은 글들이죠. 아주 다양한 주제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제가 글을 읽고 또 글을 쓰고 하는 것을 자주 하다 보니까 이제 그쪽 사이트에 방문을 합니다. 거기에 어떤 젊은 여성 작가의 에세이 글이 올라왔어요. 앞에 부분을 생략하고, 며칠 전 일이 떠올랐다. 아버지가 온몸이 뻐근하다며 요즘 근육 운동을 못해서 아프다고 했다. 그 말을 들은 나는 그럼 헬스장에 가세요 하며 방안을 제시했다. 아버지는 헬스장에 매번 가는 것이 귀찮다고 했다. 답답한 마음에 나는 그럼 TV나 인터넷에서 홈트레이닝 근육운동 동작을 틀어서 따라해보세요 라며 다른 방법을 제안했다. 아버지는 동영상의 홈트레이닝만 보고 따라하는 것은 별 효과가 없어. 헬스장에 있는 기계로 해야 근육운동이 되지 하고 말했다. 나는 그럼 집에 있는 근육운동 기구들을 활용해 보세요 하면서 기구를 갖다 주었다. 기구를 본 아버지는 아니 그건 너무 뻑뻑하고 힘들어서 못해 하며 손사래를 쳤다. 그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제시할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았고, 나는 그만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으면 저보고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는 말과 함께 우리의 대화가 종료되고 말았다. 갑자기 그 일이 떠오르니 부끄러워졌다. 어쩌면 아버지는 그냥 내가 하소연은 들어주기를 바라면서 이야기를 했었던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래도 이런 생각이 났을 때 바로 사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아버지에게 그날 공감해 주지 못했던 것에 대한 미안함을 표했다. 지금 우리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주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침체기를 넘어서 쇠퇴기에 들었다고 진단하는 목소리가 높아요. 침체기는 멈추어 있는 것이고 쇠퇴는 이렇게 가라앉는 거 아닙니까? 침체기를 넘어서 쇠퇴기에 들었었다. 숫자적인 감소와 함께 질적으로 이 한국 교회를 우려합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요소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거룩한 영향력, 이것이 상실되고 있다라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나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기독교인들이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왔을까? 어디서 시작되었을까? 1960년대 그리고 1970년대 한국교회는 한국 사회가 신뢰를 가지고 바라보았습니다. 사회적인 평판도 좋았고 그래서 교회가 확 가파르게 성장하기 시작됐어요. 1980년 이후에 한국교회는 급성장하는 가운데 풍요가 찾아왔고 성장을 성공의 척도로 여기면서 세속화의 길을 걷습니다. 세속화가 뭐예요? 교회가 세상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한국의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의 정재영 교수는 이러한 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껏 우리가 봐온 세계관, 이웃에 대한 관점이 조정되지 않는다면 교회를 향한 신뢰도가 호전되기는커녕 세상과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진단을 해요. 그러면서 한국 교회를 진리로 다시 한번 리빌딩하려면, 다시 세우려면 그 첫 시작은 교회의 본질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부터 교회가 지금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교 가운데 의도적으로 배제합니다. 이제까지 그래왔습니다. 왜냐하면 회중을 구성하고 있는 작은 회중이지만 회중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정치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정치와 관련된 것은 설교 가운데 다 뺐어요. 말을 안 해왔습니다. 의견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치체계에 대한 것을 다루고 싶지 않았어가 아니라 이런 충돌이 생길까봐. 이번 수요일 5월 2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여야의 합의를 통해서 통과되었어요. 이것은 2022년 10월 29일 용산 이태원동 할로윈 축제로 수많은 인파가 몰린 와중에 발생한 압사사고 때문에 생긴 특별법이죠. 195명이 부상하고 159명이 사망한 엄청난 사건입니다. 사고 다음날 한국 기독교 교회 회의에서 이렇게 성명을 냈습니다. 이것이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거예요. 성명서 잠시 그 내용을 봐주십시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바쁘고 지친 일상을 벗어나 잠깐의 자유를 누리고자 했으나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참사로 인해 목숨을 잃은 모든 이들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중간에 생략하고요. 한국교회는 상처 입은 모든 이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마음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참사로 희생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잘했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유영모 한국교회 총연합 한교총 대표회장인 유영모 목사님은 방명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다음 세대의 죽음 앞에 한국교회가 온 마음으로 애도한다. 그래야 됩니다. 이것이 합당한 자세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고가 지났을 때 한 주 지나고 두 주 지나고 세 주 100일쯤 지났을 때입니다. 운행자와 함께 우려야 할 한국교회가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근본적인 교리에 매몰되어서 추도와 애도는 커녕 유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발언을 쏟아냅니다. 이런 것이에요. 교회가 이 말을 합니다. 할로윈 축제가 이교적 문화인데 왜 그곳에 가느냐? 우상 문화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술 마시고 놀러 간 이래 왜 우리가 추모를 하나? 그곳은 클럽과 술집이 많은 곳이 아니냐? 이번 참사는 마약과 관련이 있다. 자기 자식이어도 이런 말을 할까? 그리스도인이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로 남동생을 잃은 누나가 이태원 참사 발생 두 달 뒤에 올린 글이에요. 저는 세월호 참사로 동생을 잃은 단원고 2학년 5반 박승호 학생의 첫째 누나 박보나입니다. 2022년 10월 29일 그날을 저도 잊지 못합니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희생자분들, 생존자분들의 물건이 치워지던 날에 이태원역에 다녀왔습니다. 사람들이 쓴 편지를 하나하나 읽어보고 희생된 분들을 그리워하며 적은 편지들과 희생된 분들의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참사 당일, 참사 이후 정부의 대처나 사람들의 2차 가해가 세월호 참사 이후 저희가 겪었던 일들과 너무 비슷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리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한 사회, 더 나은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시는 우리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으로 행동했지만 결국 다시 많은 분이 희생되시고 다치고 고통받으시는 모습을 보면 더 잘했더라면 하는 죄스러운 마음에 이 편지를 쓰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얼마나 힘드셨나요? 안심하고 말할 곳이 없어서,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더 힘드셨지요. 말을 하지 않은 것은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 말을 들어줄 사람들, 사회가 이곳이 없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이셨겠지요. 여러분 탓이 아니라는 것 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날 이태원에 놀러가서 부상하고 죽은 게 아니라는 것을요. 그날 그곳에 갔다고 해서 이런 일을 당해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이것이 공감이에요. 운행자와 함께 울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참사 당시 현장에서 심폐소생 수술을 했던 어떤 간호사가 메모 글에 남긴 내용입니다. 짧지만 옆에서 마지막을 함께 있어드리면서 미안함이 큽니다. 제가 한 심폐소생술이 아프지 않으셨나요? 옆에서 손이라도 더 잡아드리고 눈 감는 길 외롭지 않게 도와드리자 했는데 제가 마지막까지 함께 계셨던 세 분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아름다우셨던 인생의 끝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이 짧은 메모에 대해서 어떤 기독교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항변할지 모릅니다. 아니 그 간호사가 이렇게 메모 남겼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읽나요? 이 메모 글은 죽은 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아니 너무나 아름다우셨던 인생의 그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라고요. 할렘 축제 갔다가 죽은 사람 지옥에 갔을 텐데 슬픔에 잠겨있는 유족에게 내 자녀가 이러한 방식으로 죽음을 당했다면 여러분 그거 감당할 수 있겠어요? 수년 전에 아내의 언니가 죽었습니다. 한국에 갔다 온 아내가 충격을 받고 오랫동안 극복을 못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했고 오랫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이런 그 우울 감정을 그토록 한 두 달 정도로 이렇게 지속하는 것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상당히 그 빨리 잊어버리는 B형이니까. 아, 그런데 두 달 정도로 이 슬픔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기억나는 것은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언니가 천국에 갔으니까 하면서 툴툴 털고 잊어버리라고 하는데 저건 아니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말은 맞아요. 그때는 같이 울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슬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괜찮다고 강요해서는 안 돼요. 슬픔을 공감해주고 상대방이 괜찮다고 그러면은 말 없이 같이 손잡아주거나 같이 앉아주는 거예요. 말씀을 맺기 전에 보스턴, 미국 보스턴 감리교회 안신형 목사님이 너희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라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2014년 세월이 사건이 일어난 지 몇 개월이 지난 시점에 그분이 목회하는 교회 게시판에 이런 칼럼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아픔에 동참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나에게 이 일이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라 철저히 신앙의 문제입니다.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옳지 못한 일이기에 선지자적인 목소리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는 자들로 더불어 함께 울라는 말씀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준엄한 명령으로 다가옵니다. 세월호의 아픔은 나의 생각과 신앙 고백 그리고 삶의 패턴에 이르기까지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했던 자들이 이젠 우리들 들어 가만히 있으라 합니다.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아니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신앙 양심이 허락지 않습니다. 벌써 언제적 얘기인데 아직도 세월호 타령이냐 합니다. 그 희생자가 나의 자녀라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자신에게 묻습니다. 변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상처의 치유는 커녕 더 커지만 가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함께 울고자 하는가 스스로에게 대답합니다. 유족들의 슬픔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충분히 울지 못하였습니다. 아내와 함께 하버드 스퀘어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말씀에 팻말을 든 지 여러 달입니다. 한국인 미국인 가릴 것 없이 오가는 많은 분들이 함께 걱정해주며 함께 손을 맞잡고 기도합니다. 가족 여행 중에 힘이 되어주신 분들, 쌀쌀했던 지난주일 저녁 핫초코 건네주고 가신 자매님, 일부러 찾아와 격려해준 지인들과 교회 식구들, 그리고 기도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한 마음으로 기억합니다. 사랑으로 보살피고 아프고 힘들 때 함께 있어줌으로 서로에게 형제자매가 되는 곳,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합니다. 매주 오후, 주일 오후 6시에 함께 울 분들을 기다립니다. 안신형 목사. 네, 저와 여러분은 희한한 세대에 살고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만약에 이 말이 시대의 정신이라면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가진 사람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을 추구하는 것이 정상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슬픔을 보며 슬픔을 함께 나누면서 그 짐을 나누어 가져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지금 베스트로 걸어가는 이 걸음을 조금만 천천히 걸어가면서 곁에 있는 형제들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여러분 가끔 지금 한국에서 암투병하고 있는 이선희 권사라든지 질병 때문에 어떤 재난을 당해서 고통스러워하는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그때 이것을 한번 연습해 보세요.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프지가 않지? 왜 내 마음이 부담스럽지가 않고 그것 때문에 신경이 쓰이지 않고 이렇게 지나가지? 아, 내가 정상이 지금 아니구나. 내가 생명 충만하지 않구나. 주님께서 공감하시는 그것이 공감하는 것에 대한 것이 너무 부족하거나, 근데 우리 아이가 손이 문을 닫다가 찧었어요. 우리 아이가, 내 아이가 피가 나요. 병원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손 다친 것은 3주 후에는요, 멀쩡해질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지체를 구성하고 있는 그 사람이 지금 암투병 때문에 몇 달간 버티지 못하고 이 세상을 하직할지도 모르는, 아니면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이 연장될지도 모르는, 몰라요. 내 기도가 어떤 변화를 만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긍휼을 베푸셔서 이 땅에서 히스기야에게 하셨던 것처럼 생명을 연장하실 수도 있어요. 내 아이가 손가락 다친 것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가 수백 번도 되어지는데 왜 이렇게 되어서는 그런 감정이 없을까요?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행복감을 앗아가는 처방 한 가지 드릴게요. 백발백중 이것은 작동합니다. 행복감 없는 삶을 위한 처방. 자기 자신을 위해 사세요. 여러분의 가족만 위해서 사세요. 나 자신을 위해서, 내 가족만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세요. 그 사람 반드시 행복 없는 삶으로 그와 함께 우울감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희한하죠? 이 세상 정신인 자기중심주의는요, 이상하게 행복과는 반대로 작동해요. 그러나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우는 것이 내 삶 가운데서 디벨롭 되면 될수록, 발견되면 될수록, 시간을 할애하며 할수록 희한하게 내가 산다는 거야. 다른 사람을 살리면 희한하게 내가 살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한 주간 가운데 크게 경험되는 시간대 되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은 이 세상 정치가 위배되기 때문에 따르고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주어진 대제사장께서 공감하시고 또 우리의 처지를 다 아시고 느끼시고 보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전체를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이 주님을 배우면 상대방에 대한 공감이 생기는 것이 가능한 것을 믿습니다. 주 성령님, 순간순간 지혜를 구할 때 여기에 진보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